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언약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떨쳐내고 하나님과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셨나요?
네. 의심이 드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저로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모두 알 수 없기에 의심보다는 믿음을 더 강구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명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되게 믿음에 나약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성경책을 보면서 거기에 답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열심과 인내가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열심과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5장 22절을, 보명쌤이 출애굽기 5장 23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이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모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과 환경은 이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하나요?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왜 자기를 바로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게 시키셨냐고 물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학대를 당하게 되었다면서 왜 구원하시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항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모세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항의와 원망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한 결과가 백성들이 비난이었잖아요. 너의 생활을 하던 백성들을 구하려고 한 건데 오히려 백성들의 삶이 더 힘들어졌고요. 그런 상황에 놓이면 너무 힘들고 화가 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받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어려움을 당한다면 더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토로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좋지 못한 상황과 모세 자신에게 향한 사람들의 비난과 원망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모세의 잘못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7장 3절을, 유리쌤이 출애굽기 17장 4절을 읽어주실까요?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멀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이런 실패와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모세는 이후에 고난과 사람들의 원망 앞에 지금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전선의 모든 신자들도 연단의 과정을 통해 모세와 같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4장 21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박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모세의 잘못은 애굽 왕과 사람들의 비난과 반대에만 집중해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만사형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대가가 항상 그리고 즉각적인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6장 1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버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 바로에게 갔다가 참혹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하나님이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6장 2절을, 유리쌤이 출애굽기 6장 3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 계획을 말씀하신 후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킬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며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십니다. 혹시 쌤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기억하시나요?
네,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네, 맞습니다. 유리쌤이 출애굽기 6장 4절을, 보명쌤이 출애굽기 6장 5절을 읽어주세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임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스스로 존재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죄인 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을, 유리쌤이 출애굽기 6장 8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뺏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뺏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스스로 존재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6장 9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역사의 혹독함과 마음 상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4장 30절을, 보명쌤이 출애굽기 4장 31절을 읽어주실까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며 경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강력한 세력 앞에 좌절하여 굴복하고 맙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6장 10절과 11절을, 보명쌤이 출애굽기 6장 12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바로의 폭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낙심하게 되고 용기를 잃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했나요?
이스라엘 자손조차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듣겠느냐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입이 둔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14장 29절을, 유리쌤이 마태복음 14장 30절을 읽어주실까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걷다가 인생의 바다에서 세상의 거대한 풍파와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해요.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6장 13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려는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 또한 거대한 주변 환경과 상황 앞에 낙심하여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세상에 집중하면 안 되겠네요.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만 물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6장 16절과 20절을, 유리쌤이 출애굽기 6장 25절을 읽어주세요.
레위시의 아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레위시의 수는 137세였으며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였으며
아론의 아들 엘르살라의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7절까지는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와 그 후손들의 족보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히 어떤 가문의 족보를 집중적으로 조명할까요?
모세와 아론의 집안이요.
네,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 이스라엘의 족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드러냅니다. 레위의 후손인 모세와 아론은 이후에 제사장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적합한 인물임을 보증해 줍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6장 26절을, 봄양쌤이 출애굽기 6장 27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출애굽기 6장 26절에서는 아론과 모세로 말하다가 27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으로 이름의 순서를 바뀌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태어난 순서대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아론과 모세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라고 이름의 순서를 바꿔 부르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네, 가족의 어른을 나타낼 때는 형인 아론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사역을 중요하게 다룰 때는 모세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봄양쌤이 출애굽기 6장 28절과 29절을, 유리쌤이 출애굽기 6장 30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스스로 계시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위해 모세를 다시 애굽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자신은 입이 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왕이 자신이 하는 말을 안 들은 것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모세는 또 입이 둔하여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거절하라고 합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7장 1절을, 봄양쌤이 출애굽기 7장 2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벌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한 번의 실패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하시고 형인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가 되어 바로에게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유리쌤이 출애굽기 7장 3절과 4절을, 보명쌤이 출애굽기 7장 5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왕은 많은 표징과 이적을 보고도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이와 같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며 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압제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악한 세상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7장 6절을, 유리쌤이 출애굽기 7장 7절을 읽어주세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성경은 나이 80세가 되어 늙었고 입이 둔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던 모세가 끝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기는 모세를 몇 번이고 설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서 누구와 같게 하시나요?
하나님 같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유리쌤이 창세기 20장 1절과 2절을 읽어주실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여 했더니,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살기 위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성경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세워진 위대한 지도자들은 그들의 인내와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의 열심과 인내로 세워진 것일까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신자들은 모세와 같이 이겨내기 힘든 상황과 환경을 직면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항상 하나님이 저한테 어려운 과제 같은 걸 주실 때 되게 힘들고 그걸 헤쳐나갈 때 되게 많이 속상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저한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길 원한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져야겠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리쌤은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상황이 떠올랐는데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평하면서 저의 좁은 식견으로 하나님을 판단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방황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내와 노력이 계셨다고 생각하니까 저를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봄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믿고 의지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 7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있는 북조선 성도님들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는 형제님이 계시는데요.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인사를 나눠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류수혁입니다. 앞으로 북조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 형제님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북조선 성도님들에게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저도 늘 북조선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이상 환상을 받았고 그 내용을 진술했다고, 즉 글로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꿈과 같은 신비한 영적인 방식으로 다니엘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다니엘이 그 내용을 기록해서 다니엘서라는 성경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다니엘서 7장 이후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기가 끝나게 될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과 종말의 때 나타날 여러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으로 보이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꿈과 환상이란 방식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방식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른 뼈가 살아나고 성전이 세워지는 환상을 받고, 스가랴 선지자도 여러 환상을 받습니다. 나훔, 요엘, 오바디아 선지자도 모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환상이라는 영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전달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보고 듣고 겪게 되는 모든 감각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이신지를 알게끔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얼마나 분노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환상 가운데 선지자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경험하도록 만드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과 의지를 담아서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먼저 환상을 경험케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고 그 느낌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끔 만드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을 때 글을 쓰셔서 내가 전할 내용을 어디 어디 곳에 글로 적어놨으니까 너는 그것을 보고 가서 전해라,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영적인 세계로 불러서 환상을 경험하게 함으로 보고 듣고 겪는 여러 가지 감각적인 기관을 사용하게끔 하신 것이고요. 이건 단순히 정보와 내용만을 전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모두 담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어떤 장소를 직접 여행 갔다 와서 누군가에게 그곳의 풍경을 전달하는 것과 그 유명한 장소에 대해 책으로 본 것을 전달하는 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에게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말을 할 때 말 속에 담긴 감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하면 당연히 그 말에는 진정성이 더욱 많이 담길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환상이나 꿈과 같은 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경험한 선지자들은 실제로 죄에 대해 말씀을 전할 때는 맹렬하게 분노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복의 말씀을 전할 때는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눈물로 전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상을 경험하며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환상과 같이 영적으로 신비한 경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 알게 되는 내용 역시 중요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네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을 같이 분노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애통하는 것을 같이 애통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길 원하신다라는 얘기를 나누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같이 동참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의 진정성이 없이 율법만을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책망하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지 못한 채로 기독교 윤리를 따르며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게 신앙의 전부라고 여겼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적인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나요?
네, 하나님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배만을 받으시고 섬김만을 받으려고 했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몰라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무당이나 우상을 섬기듯이 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방적인 섬김이 아니라 사랑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종교적인 노력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예처럼 주어지는 명령만을 기계적으로 따르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명령을 따르는 노예나 종이 되기를 바라신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서로 사랑으로 엮어진 아버지와 자녀와 같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방금 읽은 로마서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친밀한 마음 없이 기계적으로 행하는 섬김이나 봉사와 같은 신앙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적인 행함이나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려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내가 세운 계획과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견은 어떤지를 기도로 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기도나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기도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어떤 환상을 봤다거나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분명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이나 기도를 통해 영적인 무언가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과 꿈이랑 그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다니엘이 경험한 환상과 꿈, 이상이라는 것은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요?
네, 계시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시로 주어진 내용은 완벽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로 받은 환상이나 꿈이 있다면 그 내용은 틀림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뭔가 착오가 있다거나 어설프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완벽하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계시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이 담긴 계시였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경험하게 되는 꿈이나 환상 같은 것들은 이런 계시가 아니어서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성함과 동시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다음부터는 어떤 개인이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는 특별 계시로서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고 안 하길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이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보다 정확하게 알려줄 수는 없는 겁니다.
특별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신비한 경험을 했어도 그 경험은 성경보다 뛰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는 것,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데 제 주변의 성도들 중에는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성경보다 그 경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중에 무언가를 봤다거나 들었다면서 혹은 다른 사람이 중보기도에 주었을 때 받은 감동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했을 때 받은 감동보다 더 권위 있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보다 검증되지 않은 감동과 경험이 더 우선시하는 모습인 거네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의지하게 돼서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남조선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영적인 신비나 은사를 중요히 여기는 교회들 중에 예배 시간에 개개인에게 예언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을 하고 인도자가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가 몇몇 사람을 지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마음에 떠오르는 감동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기도하다가 한 사람을 지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형제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집중해서 보는 시기라고 하십니다. 이제 곧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의 상급이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또는 이런 식의 말도 공개적으로 합니다. 지금 기도 중에 허리가 고침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 마음에 임한 어떤 감동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곧바로 전하는 그런 식의 예배를 매번 일반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 예배라면 무언가 신비로워 보이기는 하는데 예배에 질서가 없어 보이기도 하네요. 인도자가 하는 그 말이 정말 성령님이 주신 감동인지 아니면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인지 그것도 아니면 사탄의 속임인지 분별하지 않고 전하는 거잖아요. 아마도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시대에는 계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주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주어지는 감동이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나 또다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밖으로 꺼내기 전에 반드시 분별을 해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시는 깨끗한 창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는 성령의 감동은 창문에 무언가가 뿌옇게 끼거나 더럽혀진 채로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서 창문의 더러움이 조금씩은 달라진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더럽혀지고 얼룩진 창문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본 것이 맞는지 검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받은 감동 가운데 내 생각을 제거하고 사탄의 속임을 제거하는 분별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군요. 그리고 나서 말을 꺼낼 때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말을 해야겠습니다. 개인이 받은 감동이기에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면 안 되고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지침을 반드시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분별 없이 예배 시간에 선포하듯이 자신이 받은 감동을 전하면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시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거나 마음의 위로를 받는 나를 위한 시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주시는 그런 시간은 아닌 겁니다. 이런 마음의 동기와 태도가 예배자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올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주인공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예언을 받고 싶은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는 사람을 우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보통 이러한 예언을 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지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도자가 이런 식의 말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저런 예언의 말을 하는 지도자는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여기며 우상화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언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여겨지기 쉽겠네요. 그러다 보면 예언하는 사람의 말을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두고 의지하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특징은 모든 믿는 자가 위아래 계급이 없는 동일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별 없는 예언을 전하게 되면 높고 낮음의 계급이 자연스럽게 생겨서 위험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모임이나 예배의 시간에는 신비한 은사를 나타내거나 예언을 전하는 모습은 그다지 좋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 예언이나 환상은 불필요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혼란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예언이나 환상이 불필요하다거나 없애야 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비한 영적인 부분을 인정해야 하고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어야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네요. 너무 신비스러운 영적인 경험만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기도할 때마다 예언이나 환상, 영적인 은사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균형을 잃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에는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배워주실 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신앙의 신비로움을 추구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는 이러한 균형 잡힌 자세를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비한 환상이나 꿈과 같은 여러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신비함을 균형 있게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영적인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과 성경의 권위 안에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두 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저는 북조선에 있을 때 산나물 뜯으러 이제 많이 다녔었습니다. 산나물 뜯으러 다니면 가장 힘든 게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물을 많이 못 챙겨가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게 가장 힘들었었는데요. 하루는 산나물을 뜯다가 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산에서 하루 정도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산에서 길을 찾으려면 정상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서 그때 비를 맞으면서 막 번개 치는 걸 봤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속에 뭔가 신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북조선에 사는 성도님들이나 또 일반 시민들이나 이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누군가는 인간을 숭배하고 누군가는 또 인간을 믿고 아니면 또 미신을 믿는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을 해결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는 바로라는 신을 섬기며 바로왕 밑에서 그의 성을 쌓는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도 지금은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이런 독재 우상 아래서 그러한 성을 쌓고 그러한 일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마음의 감동으로 또는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에 가까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혁 형제님께서는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봤다고 해서 또 꿈을 어떤 특별한 꿈을 꿨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또 성경의 내용과 맞는 건가? 네, 이것을 잘 맞춰보고 그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